시편 42번 메시지. 성도들의 체험과 찬양 가운데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귀함. 두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는 올라가는 시편들 중 처음 8편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 128편부터 134편까지 남아있는 7편을 다룰 것입니다. 이들 일곱 시편들의 순서는 의미가 깊습니다. 시편 128편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과 이스라엘의 누림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형통함을 말합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루심에 관계됩니다.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으로 택하신 한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믿는 이들에게도 동일한데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어지는 산맥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시온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 즉 믿는 이들 가운데서 보다 높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마치 시온이 미움을 받듯이 이기는 자들 역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다루시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30편에서 우리는 사함과 구속의 시편을 봅니다. 시편 13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에 우리는 교만했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하여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에 관해 비피춤을 받고서 철저하게 자백하여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후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눈을 낮추며 우리 혼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게 됩니다. 나는 많은 때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 혼이 고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러 들어오시기에 알맞은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식처인 거처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눈이 오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안식도 거처도 얻지 못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하고 평온하고 고요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안식처로 삼으시기에 적합한 상황이 됩니다. 시편 132편에 계시되었듯이 이것이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 곧 그분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133편은 시온이 형제들이 합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시온은 연합시키는 중심부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흩어지고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그분의 안식처, 그분의 거처를 가지실 때 우리는 시온으로 그분께 나아와 그곳에서 형제들과 합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고도 즐겁습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아론 위에 흐르는 좋은 기름과도 같고 또한 은혜를 상징하는 헐몬산에서 시온산으로 내리는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름 부음과 적셔짐이 모두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명하실 수 있는 곳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축복을 받으며 심지어 영원토록 생명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그런 다음 제사장들을 축복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고 축복하였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가르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높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128편부터 134편까지의 순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누리며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다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많으며 하나님의 사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께 사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평온하고 고요해지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안식하며 거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연합하여 거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시온산이 됩니다. 즉 우리는 가장 높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일곱 시편들의 순서를 보았으니 이제 세부적으로 각 시편을 살펴봅시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과 그들의 누림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형통함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8편은 성도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과 그들의 누림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형통함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성도들의 체험과 찬양 가운데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그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며 형통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들은 먹을 것이며 또한 평안할 것입니다. 음식과 평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두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음식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음. 3절에 의하면 그들의 아내들은 그 집의 내실에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예루살렘의 형통을 봄.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들은 일생토록 예루살렘의 형통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위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 아래서 그들의 자식의 자식을 볼 것입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관해 찬양함. 시편 129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시온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미움받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했습니다. 많은 경우 핍박자들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믿는 이들을 괴롭힘. 많은 경우 핍박자들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그들을 괴롭혔지만 핍박자들은 믿는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핍박자들은 쟁기처럼 믿는 이들의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을 길게 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 사악한 핍박자들의 끈을 끊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함.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물러가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자라기도 전에 마르고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심에 관해 찬양함. 시편 13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을 봅니다. 이 시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심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핍박자들과 미워하는 자들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아무도 서지 못함.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나는 주여, 주님이 저의 모든 허물들과 실패들과 결점들을 사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또한 주님의 깨끗하게 하는 피로 저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사하심을 필요로 하고 나의 더러움은 그분의 씻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달리 기도를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음은 그분을 경외케 하심임.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면 사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기다림과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람.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분의 넘치는 구속을 인하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고요한 혼에 관해 찬양함. 시편 131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고요한 혼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도 오만하지 않음.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의 눈도 오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를 위해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기이한 일에 열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크거나 지나치게 기이하며 우리는 이러한 일에 열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 평온하고 고요한 혼을 가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 안에 평온하고 고요한 혼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버렸거나 혹은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함. 그런 다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겸손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젖이 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고 안식하심에 관해 찬양함. 시편 132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고 안식하심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다윗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기를 구함.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갈망함.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갈망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그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잠들게 하거나 그의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찾음. 다윗은 법궤를 찾았으며 야일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그 궤와 함께 시온에 있는 그분의 안식처로 들어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관해 말씀하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이 시온의 양식을 풍족히 축복하실 것이며 그 가난한 자들을 빵으로 만족해 하실 것이며 그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실 것이며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며 그곳에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실 것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수들을 부끄러움으로 옷 입히실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와 관련된 일곱 항목을 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교회 생활의 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과 거처와 양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이 없으실 때 우리 또한 집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만족이 없을 때 우리 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서 안식하며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풍부한 양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합당한 옷입음과 뿔과 등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의 최고봉인 시온에서의 이기는 자들의 상황입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연합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것에 관해 찬양함. 시편 133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연합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하신 것에 관하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3편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시편 132편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거하시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뜻합니다. 시온이 없을 때 우리 모임의 중심이 없습니다. 시온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그곳에서 안식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라야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고 연합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집회 가운데서와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 안에 거하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것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나는 어찌 그리 선하고는 2절에 있는 기름을 가리키며 어찌 그리 즐거운고는 3절에 있는 이슬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머리에 있는 고운 기름 같음. 머리에 있는 고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은 머리와 몸,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고운 기름의 기름바름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 같음. 3절 상반절은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말합니다. 북풍은 헐몬의 이슬을 산들에 내리게 합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의 신선하고 상쾌하게 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이슬,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적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 곧 영생을 명하셨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나는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장수를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할 때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장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뜻한다고 이해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명하신 축복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교회 생활을 보고 시편 133편에서는 교회의 삶을 봅니다. 교회의 삶은 가장 높은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운 기름과 신선한 이슬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과 축복에 관해 찬양함. 올라가는 노래 중 마지막 시편인 134편은 성도가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과 축복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가장 높은 사람인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함.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비록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시온에 있는 자들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처럼 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을 축복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옴을 봅니다. 교회 역사를 읽는다면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임했음을 볼 것입니다. 몇몇 이기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온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봉우리로 말미암아 정상 곧 이기는 자들의 위치에 도달한 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위치에서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